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오기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10절 말씀까지 복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여행을 떠나는 입장에서 남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이제 그 절망의 끝을 향하여 가는 중죄인으로 붙잡혀가는 호송되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상하게 진전되어서 이 사건 속에서 주인공은 바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안위가 바울의 손에 들어있게 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멜리데라 하는 섬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토호의 융숭한 대접도 얻게 되고 물론 모두의 목숨도 바울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신자의 삶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꼴을 당하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것보다 더 대표적인 사건도 드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신자의 삶은 종말론적이라 그럽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내세적이라는 말과도 이렇게 뜻이 통하는 표현입니다. 신자의 삶은 내세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된 표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종말론적이라 그러면 우린 너무 쉽게 염세적으로 가거나 현실 도피적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삶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세에 일어날 약속만을 바라고 현실에서 숨어 살거나 적극적인 삶의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리는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공간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나라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나라와 저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장면도 없고 두 군데를 동시에 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이라는 말 속에는 공간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간적인 개념같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공간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듯이 우리가 두 공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듯이 그 원리를 이 자리에서 수용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종말과는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가? 언제 저 세상이 시작되는가? 하는 식의 종말관을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의 개념, 통치,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고 누려져야 되고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가 하는 개념 속에서의 종말과는 너무 미약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약속받으며 무엇을 각오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커다란 것들을 놓쳐버린 채 방황하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의하면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란 그겁니다. 이 세상뿐이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고 싶은 지랄 빨리 하고 죽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마음껏 피력하고 속에 있는 그 욕심들을 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배부른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죽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렇지 않은 원리가 하나 개입되는 겁니다. 우리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오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일 가야 할 곳을 오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약속들이 오늘 준비되는 것으로서 그 영원은 지금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 속에 간섭해버린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가 그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가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무얼로 증명하고 있느냐 할 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펼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상반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시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나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적 가치로는 가장 무관심한 대상이거나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문벌 좋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귀한 자가 없습니다.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함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로만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이 이미 저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과 그 작업이 개입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이라는 이 말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장소적 개념에서의 중첩될 수 없는, 장소야 중첩될 수 없죠. 우리가 동시에 여기와 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종말관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저 세상이 시작되면 저 세상 법을 따르리라라는 그런 이렇게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내일 있을 것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중첩된 생각. 이 세상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은 비록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소유하고 준비하고 사는 자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목표로 무장하거나 달려가거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은 이미 저 세상에 의해서 침노함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시작된 종말이라 그럽니다. 시작된 종말. 우리의 신앙은 1차적인 오해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을 이 세상의 복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기복신앙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일 모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든가, 예수를 잘 믿고 헌금 잘 낼 테니까 뭐 우리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든가, 그런 1차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1차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다음에 2차적인 실수로서 저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반발과 체념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반발하고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 이래 하는 식의 반발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지금 힘 좀 쓰시지, 죽은 다음에 힘 쓰시면 뭐해요 하는 반발이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겁니다. 안 그래요? 도도 말고 내일 모레 힘 좀 써주시면 제일 좋겠죠. 이런 식의 사상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신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종말적인 신앙관에 무지에 기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시죠.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장 7절로 갑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결국 종말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불러내실 신자들이 소망해야 되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십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럴 때는 성경은 핍박을 그 증거로 듭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했느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삶의 원리와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 주님 편에서도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건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던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만물을 내게 주리라.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사역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동업을 제의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셔서 세상은 더더욱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죄를 당했거든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정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그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에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자들을 즐겼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태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가난스럽게 만들었다고요. 불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영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증명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굳이 못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싫으십니까? 싫으시면 안 됩니다. 그 꼴을 당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만 고개 끄덕이깁니까? 우리의 인생은 잘 되긴 글른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난 괜찮은데요라고 생각하죠. 더 잘 될 수 있었던데 그거밖에 안 된 거죠.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주 안 되신 분이 있으니까 잘 된 거죠. 여러분 뭐 억울하시면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다가 나중에 뜨뜻한 데 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소원은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여기서도 좀 잘 살고 가서도 잘 사는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건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욕심을 발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나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낫지요. 여러분이 어떤들 뭐 무슨 상관입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는 언제 내버려 두라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기 속에 있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래요. 언제 그러죠? 부모가 말리는 짓 하고 싶을 때죠. 그 말리는 짓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 가도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냥 오락실 가서 오락실 주인이나 되는가? 이 쓸데없는 거 할 때는 부모가 꼭 간섭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못난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엔 내비두셨다가 죽을 때나 좀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애와 그의 명예를 같이 결부시킨 생애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복된 생애인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딜 나가면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옛날 소양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들 개인 하나하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행동 거지를 조심하십시오. 저 아는 사람 하나는 나와서 되게 짜게 굴고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고 도망갔대요. 애국심을 발휘한답시고 외국 사람이 볼 때 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는 거 구별하는 줄 아세요? 노랭이 해갖고 하나로 취급하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목사 흉을 보고 장로 흉을 보면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모면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예수 믿는 것들이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명예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와서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은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일지 모르지만 따져보면 그 영광 되신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존재와 생애에 그분의 명예를 같이 걸고 계시다는 건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걸 빼앗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못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이 주와 주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그 원리와 근거와 방법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마찬가지로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업한 것이 없습니다. 방해만 했죠. 주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은 아무 분깃이 없습니다. 아무런 몫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세우실 나라를 분명히 완성하셨습니다. 예, 그거죠. 사도 바울의 지금 생애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그는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편한 일, 불행한 일을 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에 복음된 것을 증거하는 기회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나중 형편이 그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그의 생애 속에서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그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곤란은 그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주의 일대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훨씬 저 세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훨씬 곤란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목표하고 달려나가고 그리고 나누고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냐? 나는 기껏 사용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 직사게 하고.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를 모르십니까? 이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나라, 영원한 소망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됐다.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시작된 종말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위협과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답입니다. 왜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오. 3절 말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보람과 신앙을 지켜서 얻는 유익이 뭐냐 그러면 기쁨과 자랑이 뭐냐 그러면 이젠 의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쌓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 이외에도 사람이 드디어 죄에게 종노릇하여 하기 싫은 죄를 저질렀던 자리로부터 이제 마음에 가졌던 대로 의와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쓸모있는 자가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의와 거룩을 위하여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그가 그의 인생과 존재를 사용할 능력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너무나 고통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의와 거룩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과 협박이 뭐냐 그러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만 못하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양보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고통이란 건 대단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무언가 어떤 약점 혹은 유혹에 져서 자기가 자기 아닌 꼴을 당하는 것이 제일 못 참을 일 아닙니까? 그것보다 못 참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총칼의 위협을 당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돈이나 무슨 다른 어떤 허울 좋은 것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더더욱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해야 된다면 그것같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자 세상은 이제 이를 악물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의와 거룩을 방해하며 진리와 생명을 방해하며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합니다. 경멸하게 하고 천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고 사람이 사람다운 노릇을 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이게 왜 안 되죠? 그렇게 이긴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깨에 별을 단 것이 더 세 보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그런다는 건 큰 불행이죠. 돈을 가진 것이 교회에서도 힘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강한 것이죠. 온유한 자가 강한 것이죠. 왜 그것이 교회에서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의와 거룩을 위하여 마땅히 내가 모든 꼴을 당하리라, 죽일려면 죽여라가 왜 없습니까? 중국의 사기를 쓴 사마천이 아주 심각한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받게 됐죠. 중국법에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궁형을 당하면, 남자가 궁형을 당한다는 건 남자를 잃는다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죄를, 그러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죠. 그걸 자청했습니다. 궁형을 당하느니 모두 죽었습니다. 왜요? 그거는 사회로부터 매장을 받습니다. 치사하게 목숨을 살리려고 남자가 궁형을 자청해? 그 꼴을 아무도 못 당했습니다만 사마천은 당했습니다. 왜요? 역사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역사를 남겨주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하여 그가 기꺼이 그 꼴을 당했습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안 당해. 그게 강한 겁니까? 난 죽으면 죽었지 18평엔 못 살아. 그게 장암지세. 난 죽으면 죽었지 뭐죠? 민크코트 안 입고 난 못 나가요. 빨가벗고 나가면 나갔지. 그게 용기예요. 난 11조 10만원 낼 때까진 교회 못 가요. 그게 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랜저 2.4 주차시키기까지 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자랑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룩을 향한 열심도 용기도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향한 그의 자랑과 자부심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선 사람이고,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만 허락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에게만 따로 준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준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엄청난 것은 없고, 그것과 함께 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거긴 계급이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고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앙의 근거를 성경으로 삼지 않고 타협하는 이웃들을 핑계로 삼은 겁니다. 얘도 그랬대요. 얘도 그랬대요. 주목사도 그랬대요. 이건 안 됩니다. 모두가 지옥 간다고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분별하시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꾸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선 자리에 여러분이 서야 되고, 바울이 남긴 말을 여러분이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는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답게 사는 법, 의와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의 책임, 그리고 그 권리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주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권리를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